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제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속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예수께 다시 속으로 통문이 여기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 가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 돌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너무 신비한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어딜 봐도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책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 속에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돼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다른 사람 마음엔 전부 나사로 못 살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덕 수양관 이걸 지었는데 물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래 골짜기에 물탱크를 만들려고 땅을 정리하는데 그런 물탱크를 만들어 딱 가서 보니까 거기 소나무가 너무 예쁜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베어버리긴 아깝다 해서 옮겨 심작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물탱크 만든 일을 그만두고 이 돌아오는 이 위에 있는 도로 앞에다가 소나무를 한 20그루를 진짜 잘생긴 그 미남 소나무를 갖다 이제 옮겼어요. 새끼를 사가지고 와서 그 분을 떠서 감아서 그래 이제 하고 물을 갖다 붓고 또 지지목을 설치하고 그래 입구에 멋있는 소나무가 길가에 쫙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림청 직원이 이 소나무들 안녕하시냐 하면 보러 올라오셨어요. 산림청 직원이 저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소나무가 누가 여기다 옮겨 심었냐고. 아, 우리가 했거든요. 그 산림청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소나무 산 것 같으냐고 물어요. 살았죠. 잎이 이렇게 푸른데 이게 왜 어때서요? 산림청 직원이 아, 이 소나무 죽었대요. 아니 무슨 말을 그래 하세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대요.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예배당 짓기 전에 여기도 이제 다 소나무가 있는데 잣나무를 이쪽에 다 옮겨 심었는데 거의 다 살았어요. 아, 우리 잣나무들이 옮겨 심어 다 살았다니까. 아이고, 그 잣나무는 잘 산다고 소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우리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땐 방향을 맞춰야 한대요. 그 방향이 또 뭐야? 남쪽으로 있던 가지는 남쪽으로 가게 하고 북쪽으로 있던 가지는 북쪽으로 가게 하고 동쪽으로 가야 뭐 동쪽으로 가게 해야 하는데 이 방향이 하나도 안 맞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웃어. 죽긴 뭐가 죽어요? 싶었는데. 근데 산림청 직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볼 때 분명히 솔잎이 파랗고 괜찮은데 산림청 직원이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죽어? 이렇게 싱싱한 나무가 이거 살았지. 근데 산림청 직원이 그날 가면서 소나무 곁에 소금을 뿌렸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한 열흘 되고 한 달 되니까 시퍼렸던 소나무가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한 나무고 두 나무 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소나무 분명히 살았는데 산림청 직원의 눈에 볼 땐 죽은 거예요. 그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선생님 와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예수님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아 그럼 우리 오빠 안 죽겠구나 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안심을 했는데 오빠가 아이고 머리야 에고 내 죽는다 하니 그만 꼴까닥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병됐다는 소리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을 텐데 왜 오빠가 여기 살아도 오빠가 안 죽을 텐데 이제 죽었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떡한다고 이리 왔냐 막 섭섭해가지고 마리아는 섭섭해서 예수님 오신 데 나가지도 않았고 마르다는 것도 체면에 있으니까 나갔어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실 때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사로 사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 소나무가 우리 눈에는 살았는데 살림청 직원 눈에는 죽은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 살림청 직원 말이 맞아? 우리 말이 맞아요. 직원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분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죽었는데 살림청 직원 눈에 말을 잘못했죠. 내가 볼 때는 살았는데 살림청 직원 볼 때는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동생 마리아가 봐도 죽었고 언니 마르다가 봐도 죽었고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죽었고 다음에 뭐 옆집 사람이 와서 봐도 죽었고 친척이 와도 죽었고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리아가 봐도 마르다가 봐도 옆집에 누가 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나사로 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살았어. 네 오라비 다시 살아.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숨이 멎었고 심장의 고동이 멎었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사늘에 차지기 시작했고 나만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 산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나사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이 같다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김형근 장로라고 했어요. 안과 과장이에요. 어느 날 안과 병원을 이제 개설하면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분들이 아들 놓고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한 3년 후에 지어줘도 되냐 물어봐요. 아, 빨리 지어주시오. 그 이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전도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연구에 지었는데 제가 주니까 삼촌 이름하고 같다 하면 다시 지어달라고. 야,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속에 있는데 눈먼 속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실로암 모세가 실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그 밝은 눈이란 말이 came see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came seeing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내가 볼 때 무서운데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은 안과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치과 하는데 치과 이름을 지달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치과 이름도 짓고 내 이름도 내고 할 이름이 없나 생각했는데 옥수수 치과가 내 이름을 가야겠다. 지금 옥수수 치과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과에 가면 사람들 눈이 다 달라요. 그 이제 요즘 라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깎아 렌즈를 눈을 렌즈를 만들어요. 유리를 깎다가 안 안경 눈을 렌즈로 만드는데 눈 거죽을 딱 깎아가지고 이제 깎아 싹 깎아 옆으로 제껴놓고 그 눈을 렌즈를 만들어 눈 가지고 딱 끼우는데 어떨 때는 의사들이 실수해서 눈 가죽 그거 뗀 걸 잊어버려가지고 애를 먹고 한다 하더라고. 김영은 장로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만 똑같은 눈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아주 밝게 보이고 어떤 사람 눈은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외형적 때 다 눈이 동그랗고 색깔도 새카맣고 눈을 감으면 감기고 뜨면 뜨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환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눈이 그래서 이제 안과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벌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물체를 봐도 사람마다 보이는 눈이 달라요. 구두 닦이는 뭐만 봐요? 예, 구두만 봐요. 뭐 옷 잘 입은 거죠. 못 입은 아무 상관 안 해요. 구두 닦이는 아무 관계 없고 구두 더러우냐 깨끗하냐 그거 보죠. 그것 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도 우리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말씀은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사로 죽은 게 아니라 산 거예요. 우리 눈엔 죽었는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멎었고 심장의 고동이 멎었고 다음에 온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지기 시작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눈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리아 눈에도 죽었고 마르다 눈에도 죽었고 삼촌 눈에도 죽었고 사촌 눈에도 죽었고 이웃집 눈 노인 눈에도 죽었고 동장이 봐도 죽었고 시장이 봐도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았어요. 누구 눈이 옳을까요? 정확할까요? 누구 눈이 정확해요? 예. 마산소원 우리 실버 분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대답도 너무 앞에서 착하게 잘해주네요. 이번 실버 수양회 때 재밌는 아까는 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무용 막 너무 멋있어요. 저는 난생 그런 무용은 처음 봤어요. 사람의 눈이 다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소나무는 사는 건데 산림청 직원이 볼 땐 죽었다 진짜 죽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 직원 말이 맞죠. 내가 볼 때 암만 살았어도 그 양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었어도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인생을 살며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내 눈도 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데 사람들이 이건 막 죽었다 생각, 아니야 이건 살았어.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안 모이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목사님 눈이에요. 믿음 없는 목사님이 딱 눈을 분명히 떴는데 어떻게 보이면 이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마음이 너무 높아. 그렇게 보여. 안 될 것처럼 보여. 이 사람은 암만 교제도 안 돼. 다 여러 번 해봐서 안 돼. 이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내 기도 얼마나 해봤는데 안 돼. 그래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복음 전도를 해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어제는 김천 시내에 어떤 학교 이사장님, 재단 이사장님이 저 좀 만나자고 갔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여섯 사람이. 이사장님 네 분하고 식사를 하고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여섯 사람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 제가 성경을 펴놓고 밖을 약간 밀어놓고 반장을 밀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사모님이 좀 전엔 죄인이라고 하는데 눈이 달라지더니 금방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죽었고 말이다 뭐 다 죽었는데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안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삼촌, 사촌, 친척들, 이웃 아저씨, 할아버지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전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거기에 앉아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에이 전도해도 구원 안 받을 거야. 이 사람 너무 잘하는 체 해. 이 사람 너무 미련해. 안 돼. 해봐도 안 돼. 여러분 목회를 잘못하는 목사님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눈이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안 된다 해요. 안 될 것 같고 자꾸 안 된다고 말 안 돼요. 마음에서 안 돼. 눈이 아이 저 사람 전도해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성경도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부흥을 일으키고 만사님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목사는 뭐가 다르냐면은 눈이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핀란드에 김진수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어요. 상페테르부르크 캠프할 때 제가 그 김진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 목사님, 핀란드는요,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이요, 막 정신병자가 너무 많고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시글락을 불태우고 남녀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갔어. 그래도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 그러니까 이제 집 다 불탔지요. 재산 다 뺏겼지요. 아들 사로잡혀갔지요. 아내 사로잡혀갔지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아, 내가 이런 아내를 찾겠구나. 내 아들을 찾겠구나. 재물을 찾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형편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그 마음에 마르다의 마음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싶고 마리아의 마음 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이웃 사람 마음 안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건 제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가 보면은 분명히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는 어렵고 절망이고 고통은 안 되겠다 막 절망인데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내가 1969년에 김천, 여기서 이제 시내 나오고 김천인데, 김천서 복음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서, 우리 그 집을 전세로 20만원 주고 얻었는데, 집 주인이 그 집을 은행에다 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은행 지점장이 와서 집을 빚겠다 하는 돈도 한 푼 없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서 일어서서 못 다니고 기어서 다니는데 새벽마다 그 다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사흘을 기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는 집을 주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집을 안 되겠다는 마음을 집을 살리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집을 얻으러 나가봤는데 아주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얼마 안 되게 전세로 20만 원이래요. 지금 2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죠. 저한테 돈이 20만 원이 있어요. 오늘 어제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비닐봉지에다 싸놔 모은 돈을 만 원짜리 10만 원을 줬어요. 야, 내가 걱정이 된 게 이 돈을 어떻게 쓰지? 그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 10만 원 줬는데 오늘 저에게 또 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번 오셨어. 저한테 돈, 저를 막 보고 싶다고 봉투에 돈을 넣었는데 그 이번에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 이걸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지갑에도 안 넣어놓고 가방에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누가 주워 가라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지만. 아침에 한번 10만 원 보고 저기 때 한번 보고 그때 20만 원 주고 방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좋은 건물이 있으면 20만 원을 달래요. 근데 뭐 돈이 없어서 그냥 둘러보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자, 내 마음에는 돈, 그 집이 안 돼요. 집을 얻을 수도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기도를 계속 하루하고 있더라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찾아가니까 집이 아직 새 놓는다고 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주인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내가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가까워지 그게 확실히 서는 거예요.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시민한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집을 전세로 내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집을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소리 못해요. 어디 가서도.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주었어요. 주인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에 나에게 큰 빌딩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면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어디서 지나가면 저 건물이라고 내가 형제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대덕수양관에 우리가 1200m를 파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수천 명이 모여 수양해는 돈이 막 물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제가 처음에 내 마음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떡하지? 염려로 가득 찼었어요. 한 주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두 주간 기도하고 한 3주간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3주째 기도하는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 대덕수양관 살 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사게 해주시고, 돌을 놓을 때, 다리를 놓을 때, 전기를 끌어들일 때, 그 다음에 3,300평 산림 훼손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매사에 주님의 은혜로 됐는데,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물 안 도와주시겠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물을 주시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이 샘을 1200m 판 걸, 그걸 이제 메우려고 파이프를 뽑으려고 흔드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450톤이 나와요. 여러분, 물 안 아껴도 돼요. 몇천 명이 하루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이 그래서 지금도 콸콸콸콸 쏟아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마시고 세수하고 뭐 다 머리 감고 이빨 닦고 발가락 닦고 손톱 닦고 다 해도 돼요. 지금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르다 마음에는 오빠가 죽었는데 다시 살겠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 하면 살 것 같은 마음이, 살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하고 예수님 만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에 네 오빠가 살리는 그 마음에 자꾸 전달이 돼가기 시작해서, 마르다 마음에도 우리 오빠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삼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전담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사역을 잘 못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될 것 같고, 전부 부정적인 마음을 사탄이 우리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사이에, 내 마음에는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의 마음에 나사로 살았는데, 주님 마음에 살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점점 흘러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있는 나사로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기에 죄 안 지은 사람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사람은 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 딱 봤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회를 했어요. 청주에 있던 모친이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날 영감님을 모시고 왔어요. 젊은 형제가 영감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으십니까? 어디 난 죄가 없다고. 그래, 할아버지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안 지었지. 하나님 남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 집 안 먹고 사는 사람 미워해? 그러면 못 쓰지. 할아버지 그러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야 이 사람아 바른 말도 다 못하는 세상에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 쓰나?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 영감쟁이가 와서 구원받으라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알잖아요. 영감이 여기 아무도 모르니까. 할머니 화를 냈어요.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그랬어요.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젊어서 막 바람피고 나의 애 얼마나 먹였냐고. 한 번은 18살 먹은 처녀하고 살림살이 사는 걸 내가 다 떼들부수고 데려왔고 한 번은 또 술집 여자하고 살림체내가 있는 걸 내가 말지 다 내쫓고 데려왔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뭐냐고. 그뿐이냐고. 운수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차 몰고 다닌다 사람 치어 죽인 건 어쩌고. 할아버지 그때 놀라셨어요. 설마 할망구 와서 이런 소리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젊은 사람이 물어서 할아버지 죄가 있습니까? 보니까 그런 게 죄마 죄가 있지 거든. 그런 게 죄지 뭐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던 그 할아버지 한번 봤어. 근데 그럼 나중에 그분 할아버지 죄 지었던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맞는 거예요. 어디로 봐도 내 눈에 보기에 나는 죄인이에요. 어디를 봐도 내 마음을 봐도 추하고 더럽고 내 행동을 봐도 그렇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에요. 여기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죄인이 아닌 걸로 성경 구석구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내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내 죄인이 맞는데 우리 눈에 볼 때 죄인인데 예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르다가 왜 웁니까? 통곡을 하지 왜 오빠가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오빠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오빠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수님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아플 때 오세요. 고쳐주면 될 건데 다른 환자 다 고쳐주면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늦게 와서 오빠가 죽도록 했냐? 이제 막 원망하고 우리 오빠 죽었던 그 생각 가득한데 예수님 마음엔 아니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 예수님 죽었는데 살긴 어떻게 살아요? 죽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 속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볼 때 오빠가 숨이 멎고 죽어있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눈엔 마리아 나사로가 죽은 게 숨이 멎었지만 싸늘하게 차오지만 심장의 고동이 멎었지만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이야기도 보면 똑같아요. 서기관들의 눈에 여자를 볼 때 너는 이제 죽었어. 넌 좀 이제 돌에 맞아 죽어. 넌 죽었다고 복창해. 서기관들 눈에도 가늠한 여자는 죽었고 동네 사람 눈에도 가늠한 여자는 죽었고 가늠한 여자 자기 눈에도 그래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난 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난 가늠한다. 나는 죽었어. 서기관의 눈에도 가늠한 여자가 죽었고 바리새인 눈에도 가늠한 여자가 죽었고 그래 가늠한 여자 자기 눈에도 죽었고 주변 사람 눈에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결국 그 여자는 살았어요. 살았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죄가 많은데 죄인인데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 보실 땐 내가 어떨까? 하나님도 나를 죄인이라고 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지옥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볼 때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합쳤어요. 내가 볼 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땐 살았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 살았다고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맞춰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속에 시작해요. 우리 죄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 난 죄인이야. 내가 볼 때 난 틀림없이 죄인이야. 난 죄가 하나만 지어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어. 난 아르간에 가서 난 죄가 많아. 나는 죄인이야. 틀림없이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펴봤어요. 내가 볼 때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해.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안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 내 생각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거야. 우리 눈에 볼 때 죄인인데 우리 눈에 보는 게 아무리 정확히 봐도 우리 눈은 정확치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해요.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합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우게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뭐랬냐면은 예수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았는데 마르다나 마리아 눈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나사로 사는 걱정 안 되는데 마르다 마리아 눈은 죽었어요. 마리아는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통곡해야 하고 고통해야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쉬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음에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마음에 죽어 있는 걸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놀랍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15개 도시를 크리스마스 칸타다 했어요. 근데 페루에 있는 박준현 목사님도 월드캠프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다 하더라고요. 힘도 들고 어렵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잘 안 일어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박준현 목사님 마음에 월드캠퍼가 죽었는데 그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월드캠퍼를 하는데 그라시아서 오라고 하니 그라시아서 다 가져서 못 가잖아요. 그라시아서 합창단이 연락해서 칸타타 테이프 복사한 것 좀 보내달라 했어요. 그래 칸타타 해놓은 걸 이제 비디오로 보고 쭉 봤어요. 그 난 뒤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형제 자매들 불러가지고 너는 박진영이 역해, 너는 최혜미 역해, 너는 우태직 역해 전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칸타타 의상을 전부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할 때는 박진영이가 노래가 나가도록 녹음을 틀고 그 자매는 입만 벌리고 노래한 거예요. 이 자매가 노래했는데 마이크가 이제 안 나오니까 박진영이 노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 잘 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잘 나가다 마지막에 고요한 밤 그렇게 한번 빵꾸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이 녹음한 거 튼다는 걸 알았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들은 사람 너무 감격해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월드캠프라면 페루 교회에 새로 학생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2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페루 교회 갔는데 200명밖에 안 됐는데 성도로 2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800명이 되는데 한 200명 연결됐다 한 서너 명 떨어뜨리고 다 이제 예배당이 복잡해가지고 한 100명씩 떼어가지고 저쪽 지에 가서 이제 교회 또 시작하라고 또 100명 떼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주관돼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려서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면 믿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90살 난 할매라도 마음이 살아있고 역사하면은 남한 장군의 계집종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버 노인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 사이 한 50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겠습니까? 실버 회원들 참만 젊어서 65세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길어야 한 40년이나 30년 그건 아주 긴 거고 여기 젊은 학생들 놔두고 실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미 급한 사람 앞으로 5년 있다 갈는지 3년 있다 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작년에 마이애미 교회의 선교사님이 칸타타는 3천 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왔어요. 마이애미 교회 성도가 몇 명이 11명이래요. 11명 되는 사람이 큰 오를 위해 3년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강남교회는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서울시에서 저희들 교회 바로 앞에 1km밖에 안 되는데 보금자리 주택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또 다음에 임대 아파트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또 임대해줘. 아주 적은 이자로요. 그러니까 방 한 칸 얻는데도 한 달에 방 한 칸 방 하나만 얻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되는데 그 아파트를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이제 은행에 돈을 융자네가 임대비를 내고 이자가 아주 적어도 이자만 조금 받치면 되는데 명색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막 그 형제자매들의 막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뭐 어떤 집엔 냉장고 하나 사주고 가고 어떤 집엔 텔레비전을 막 간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애기 많이 낳잖아요. 평균 셋. 제 아들도 셋 낳았고 미국의 테리 목사는 다섯 놓고 박방우 목사는 네 명 놓고 우리 이 교회의 기본이라요. 근데 아파트에 애기 셋 낳으면 1순위예요. 애기 넷 낳으면 0순위예요. 0순위. 그럼 우리 교회 성들 다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근 저 뭐 지난 연말까지 100명은 안 되는데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건 완전히 기쁜 소식 아파트예요. 거기 가면 전부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면 자매님, 형제님. 우리 교회 가깝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요즘 많이 늘었는데 주차 관리하는 장로님께 물었어요. 주차장 안 복잡하냐고. 요즘 자동차가 좀 주차장에 자리가 남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 와 다 걸어 다니니까요. 주차장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근데 그게 마음이 살아야 돼요. 마음이 죽어만 될 것도 안 돼요.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대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되는 집은 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고, 예수님 눈을 떠라 하면 뜨는 거고, 예수님 일어나 자라 걸어가려면 걸어가는 거고, 그렇게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단 말이에요. 죄가 있느냐고. 죄가 있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고. 믿는데요. 근데 죄가 있는, 죄 있대요. 이사야 53장 6절 또 한번 읽어라 했어요. 읽었어요. 죄 있느냐? 있대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느냐고. 믿는데요. 또 한번 읽어라 그랬어요. 죄 있느냐고. 있대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냐고. 믿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깜짝 놀란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돼 있다. 그건 죄가 있느냐고. 없다고. 그건 왜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이제 눈을 바짝 뜨고 읽어서 하나님이 죄 없다면 없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한다, 기도 응답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면 구하면 준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역사하면 이런 마음의 모든 게 살아나요. 모든 게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죽은 거로 봐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구원 못 받겠다 하고,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저래서 구원 못 받아, 애들도 안 돼, 되는 것도, 목사도 주님과 멀어지면 막 굉장히 기뻐 간절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에이고, 저 간절 또 며칠 가겠나, 좀 이따 시험 들지.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생각이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깝고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막, 복음 전하는데 막 강팍하게 안 듣고 나올 때, 그러면 나올 때만, 야, 이 사람 강팍한 거 보니 구원받겠다 해요. 알겠어요? 사도 바울 강팍하다 구원받았잖아. 그죠? 그게 그런 쪽으로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면 모든 게 살아나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불타고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한 게 모든 게 절망적 울기력밖에, 울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다윗 마음에 우리 처자를 살리겠다, 도로 찾겠다, 모든 재물 찾겠다,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에서 이제 아내를 잊어버린 게 다 찾으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니까 힘이 나면서 전쟁을 이루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은 우리 모두 마음 속에서 믿음을 죽이고 전부 죽은 것으로 보도록 눈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전도 안 되고, 저 사람 너무 똑똑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것, 부전증이 그것만 보이는데, 오늘 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의 눈에서 보는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쟤 되겠구나. 쟤 구원받겠구나. 아, 우리 아들 달라지겠구나. 우리 영감 구원받겠구나. 우리 누구 구원받겠구나. 역사하겠구나.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왔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렛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말했어요. 네 말이 네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르다 마음이 꺾여진 거예요. 그래 주의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볼게요. 믿자. 예, 돌 옮겨 놓을게요.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 뒷산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 명이 묻혔더라고요. 이번에 김선영 목사도 여기 묻혔고 조동진 전사도 묻혔고 거기 가다 보니까 이영모 장로님 무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가까이 지낸 장로님인데 이영모야 나오너라 그래 봤어요. 안 나와요. 듣고 나와야 하는데 이 장로님 살아있을 때는 말 잘 안 들어요. 죽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영모 장로님이 어떻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내가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할라나 받으려나 싶어가지고. 전화기는 안 치고가 이형모가 그 얘기 있는 거예요. 딱 눌렀더니 신호가 따르륵 따는 것 같더니 여보세요 나한테 그 자매님이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막 이형모 장로님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형모야 나오느라 안 일어나요. 옛날은 내 말 잘 안 듣지만 하나하나 가서 만나면 근데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영호 장로님은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잠시 잠깐 우리가 헤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았어요. 성경이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분명히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눈에는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보지 말고 예수님 눈에 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도 죄가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살아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실버 수양의 제 마지막 저녁인데 여러분 남은 생에 그 많은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늙어 황혼기에 접어들은 실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뭐 오늘부터 내일 뭐 이런 거 계산할 거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남은 생에는 날 위해 십자에 못 박은 주님을 위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위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행복한 실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